여정을 함께 여러분과 걸어가고 싶습니다. 자, 마크가 폴 페스티벌에 대해서 광고를 들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속 저의 설교를 위해서 계시다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할 텐데요. 저희의 영적인 현실 뒤에 있는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의 그런 우상의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고린도전서 8장부터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를 위해서 남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초대교회의 그 말씀을 저희가 오늘 함께 알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저에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는 97세이시고 한달 뒤에는 98세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그 오래 사시는 것을 저는 정말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장례식에 가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다섯 가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코빗 봉쇄 기간 동안 아버지와 울타리 너머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자 아주 좋은 책을 읽고 있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책인데요? 하자 그분은 성경 너도 읽어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분은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파킨슨병과 치매로 고통받으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면서 그 사랑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수 없으시자 어머니에게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 그리고 증손자들까지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교회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에서 섬기셨습니다. 교회의 선교 사명에 헌신하셨습니다. 여러 단체에 기부를 하셨고, 그리고 보스니아, 체코공화국, 베트남에서 온 난민들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가족을 사랑하시고 교회 가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교회 선교 사명에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세운 가정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성경 그리고 교회 가족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행동방식을 제공하는 가족 문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윌런던 교회 가족 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위한 다섯 가지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모든 제자가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핵심적인 영적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천들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실천들은 결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영적 리듬,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라이프 그룹, 네 번째는 섬김, 다섯 번째는 복음 전파입니다. 자, 마크 장로님이 읽으셨던 그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 언어들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아는 언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광경에 혼란스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일부는 그들이 새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베드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엘 2장과 시편 16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만약에 오늘 예루살렘에 간다면 다윗의 전통적인 묘소가 어디인지는 잘 알 수 있습니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느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느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후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고 오순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보내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묻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인생 방향을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단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영적인 실천은 개인적인 영적 리듬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킵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을 그분과 그분의 선하신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개인적인 순종과 변화를 물세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옛 삶을 버리고 물에서 나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활한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셔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과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일곱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4명이 어스틴 하이츠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예수님과의 첫 번째 걸음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이는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 개인적인 순종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 종일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양육됩니다. 성경 참여센터 연구에 따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혀졌습니다. 4일 이상,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팟캐스트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자,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30% 감소, 영적인 침체감은 60% 감소, 분노 문제 32% 감소, 괴로움 40% 감소, 믿음을 나누는 담대함 200% 증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 230% 증가, 당신이 취하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겠다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저희 교회는 성경 디스커버리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개론 같은 WSBN 강좌를 함께 수강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가 태어난 것은 그냥 교회라고 불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진정한 교회는 항상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결과입니다. 첫날 3천 명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는 이 일이 성전과 집집마다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힘쓰니라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의 가르침,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의 가르침, 그 예수님의 구약 성경을 풀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그를 가르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 복음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교제에 전념했습니다. 교제는 서로 활발히 교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사람들이 함께 무언가 할 때 유대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가족 간의 유대는 식사를 하는 것이지만 식사 시간을 만일 각자 다른 시간, 다른 방에서 식사를 한다면 유대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반드시 식탁을 둘러싸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치킨 요리를 더 많이 먹겠다고 항상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유대감이 생깁니다. 우리가 식사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고 그리고 서로가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인 두 번째 실천은 예배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서로 연결된 유기체로 각 성도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매주 함께 모여 삶의 경험을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발적인 나눔이었습니다. 교회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관대했지만 여전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덧붙이자면 기쁨으로 주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주고 있었다고 46절에서 말합니다. 43절에서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도시에 행하고 있는 일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심,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에 대한 감각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에게 헌신한 결과였습니다. 이 첫 교회는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R. 고든은 런던의 세인트 교회의 목사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 전에 진후가 있다고 말할 만한 곳입니다. 그의 교회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Z세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젊은 세대들은 그들에게 희망과 의미를 찾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밤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2023년 2월 R. 고든은 켄터키주의 아즈버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위해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예배가 16일간 지속된 기도, 그 예배와 찬양의 끊임없는 쏟아짐으로 변했습니다. R. 고든은 사실 음악과 설교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학교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움직임을 보며 죄에 대한 확신과 깊은 회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희망, 기쁨, 사랑의 감각도 있었습니다. 부흥은 항상 회개로 시작합니다. 그가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죽어도 좋겠습니다. 그는 제가 당신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삶과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 오후 그 열리는 기도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오후 7시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5시부터 열리는 카페에서 식사를 나누며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따를 형식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믿음을 가집니다. 5시부터 카페에서 식사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링던과 오스틴 하이츠, 메트로 밴쿠버 그리고 전 세계에서 큰 일을 이루시기를 믿습니다. 저희가 이 VUCA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COVID 팬데믹을 지나고 이제 AI와 함께하는 그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른 VUCA라는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VUCA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 VUCA라는 것에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강조된 순간입니다. 이런 순간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통해서 변속성 속에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복음의 명확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 모호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새로운 비전을 받고 성령님의 신성한 부어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과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회개하고 함께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 예배가 하나의 가족, 하나된 가족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세례를 축하하며 가족 소식을 나누고 함께 드리고 섬기며 기도합니다. 요약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하시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일들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대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를 작은 사람들이 함께 작은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소그룹도 필요합니다. 제 질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큰 예배에 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라이프 그룹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라이프 그룹은 10명의 작은 모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할 때 항상 정시에 시작하기를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배에 늦게 도착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그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에 늦는다면 여러분이 늦게라도 오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배 늦게 도착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이 예배하는데 그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세 번째 영적인 실천은 라이프 그룹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모임에서 축하하고 축하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서로 알아가는 소그룹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긴밀한 유대감을 강조합니다. 서로의 등을 지지하며 함께 사명을 수행하는 관계를 맺는데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다하며 삶의 도전들을 함께 직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디아 저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라이프 그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음식을 제공하며 메시지를 주고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회학적 연구에서 사회적 지원과 지리적 경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결과는 어떤 것이었냐면 만약에 당신이 함께 산을 바라볼 때 친구와 함께 산을 바라보면 그 산이 10%에서 20%는 덜 가파르게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친구를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친구를 떠올리기만 해도 산이 덜 가파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약 우리가 인생의 도전을 혼자서 직면한다면 그 도전은 훨씬 더 벅차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걷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산은 무엇인가요? 누가 당신 곁에 있나요? 누군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를 지원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함께 걸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본래 모습대로 살아갈 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기쁨과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예배나 라이프 그룹에서 함께 모일 때 그들은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염됩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임재로 초대할 때 서로를 사랑하고 새로운 사람을 환영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통해 시간과 은사와 물질로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스크린을 보시고 율링돈에서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은 제 예배의 한 형식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봉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에 감동을 해서 저는 봉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께로 바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영적 실천을 더 수행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찬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눈을 또 돌립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막 새로 태어난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8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고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 그리고 당시 알려진 세계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빠르게 전파됩니다. 저자이자 팟캐스터인 앤드류 올루터는 최근 기사 성경이 유행 중이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글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성경을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필립이 그곳에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의 성경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질문을 빌립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냉소적이거나 회의적인 질문이 아니고 진실한 열린 마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삶의 의미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가끔 만난 젊은이들이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30분쯤 저는 저녁을 먹으러 친구 집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 저는 온타리오에 있는 제 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통화가 끝나자 CBC 라디오에서 Now or Never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트렌드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에게 자정까지 귀가하라고 했지만 자정을 1분 지나서 집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저항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청소년은 자신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주류와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독교 친구들에서 본 삶의 친구들에서 본 삶의 방식에 끌렸고, 그리고 부모가 반대했지만 그는 결국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젊은 여자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여자애는 또래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마약을 하고 있지만 자신은 다른 무언가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저는 거의 심장마비가 올 뻔했습니다. CBC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CBC에서 들은 게 언제였을까요? 앤드류 얼리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싶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발견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의미의 위기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런던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정말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 친구에 의하면 캐나다에서는 크리스찬 믿음을 믿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들을 수는 없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개인적인 영적인 리듬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라이프 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그 나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실천을 할 때 우리의 영은 점점 더 위대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섯 가지 영적인 실천을 통해서 그 리듬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소그룹에서 그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나누십시오. 묵상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 매주의 영적 리듬은 무엇인가요?